VOA 뉴스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이 또 다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진행할 가능성에 계속해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한동안 우려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당장 일어날 조짐은 보이지 않지만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과 관련해 또 다른 실험을 진행한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2일 동해상으로 ICBM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북한이 그동안 발사한 어떤 탄도미사일보다도 긴 시간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8일 미국과 한국은 서울에서 핵협의그룹 NCG 출범회의를 열고 대북 핵 억제 강화를 위한 협의에 착수합니다. 18일 회의는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공동으로 주재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정례 브리핑에서 미한 핵협의그룹 첫 회의는 미한 양국 정상이 회담을 통해 도출한 구체적인 성과라면서 중요한 회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16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합동 해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해군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에서 각각 이지스 레이더 시스템이 탑재된 구축함들이 모여 한국과 일본 사이의 공해상에서 실시됐습니다. 이지스 시스템은 해전에서 대한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목표로 미사일 추적과 미사일 공격 기능 등이 갖춰져 있는 레이더 기반 전투 체계를 가리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존 핀함과 한국의 율공이함, 일본 마야함 등이 이번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 12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지 나흘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동맹국들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가상의 표적을 놓고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왔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각각 미국의 레이더 시스템과 연결돼 있지만 서로의 레이더 시스템과는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한편 앞서 13일엔 미국 태평양 공군이 핵 탑재가 가능한 전략 폭격기 B-52H 등을 동원해 한국, 일본의 공군 전투기와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한국 충청북도 청주시 오성 지하차도에서 16일 8명의 시신이 수습됐다고 현지 소방당국이 밝혔습니다. 청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폭우로 인근 하천 제방이 파괴된 직후 시내 지하차도에 버스 등 차량 15대가 침수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8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성 지하차도에서의 사망자 수는 현재까지 9명입니다. 서부소방서의 서정일 소장은 지하차도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수색작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전역에 걸쳐 지난 9일부터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사망자 수가 37명, 실종자 수가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이 실종자 수에는 침수된 오성 지하차도 안에 사람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하차도 안에 피해자 수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 여름에 종종 폭우를 경험하지만 최근 몇 년간 집중호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엔 지난해 서울이 115년 만에 가장 큰 폭우로 인한 홍수로 강남 지역을 포함한 저지대 지역 아파트가 침수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국기상청은 18일까지 중부와 남부 지역에 최고 300mm의 추가 강수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집속탄을 충분히 비축하고 있으면 필요하다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영TV가 16일 공개한 인터뷰에서 러시아 연방엔 충분한 비축량의 집속탄이 여러 종류로 있다면서 아직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만약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사용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취할 권리가 우리에게 당연히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집속탄 사용은 범죄로 간주한다며 러시아는 과거 자체적으로 탄약 문제를 겪었음에도 지금까지 집속탄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과의 주장과 달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집속탄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 정권이 지난 12일 또다시 대륙간탄도 미사일 ICBM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선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13일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은 미군 정찰기가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무단 침범했다며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다음 주 서울에서 핵협의 그룹 첫 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은 윤국한, 이현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권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북한의 신형 ICBM 발사와 관련한 소식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성명 잠시 들어보시죠.
The launch is a brazen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needlessly raises tensions and risks destabilizing the.
매트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뻔뻔한 위반이며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영내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이번 발사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대응 의지를 거듭 확인했는데요. 두 나라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예, 그 미국은 국무부뿐 아니라 백악관 국무부가 성명과 브리핑을 통해서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핵심 내용은요, 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국제사회가 이 북한에 대한 규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미국 본토와 동맹인 한국, 일본의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했고요. 동시에 북한의 협상 테이블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서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튿날 B-52H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해서 한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했고요. 앞서도 말씀하신 대로 영국, 일본 등과 함께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서 화상으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요, 북한의 불법 행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아울러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취할 군사 외교적 조치를 차질 없이 실시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한국 외교부는 14일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응해서 북한의 개인 4명과 기관 3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인민군 총정치국장과 노동당 선전선동부장이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또 한 가지는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장관이 이 3국 외교장관 회담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 공동성명의 내용도 세 나라가 그동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온 점들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세 나라 간의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고요. 이 밖에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과 핵 개발에 자금원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그리고 악성 사이버 활동 이런 것들을 차단해서 수입원을 끊는 그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네. 중국의 입장은 미한일과는 좀 크게 다른 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은 북한 미사일 도발의 원인이 미국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크게 보면 현재 한반도 긴장 국면의 원인이 미국이다 이런 주장인데요. 미국의 그 한국과 펼치는 대규모 군사훈련 또 한반도 주변에 배치되는 전략 자산들의 전개 이런 것들이 모두 그 한반도 긴장 이런 국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명백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미국 또 한국의 그 연합훈련 이런 것들에 대한 상응 조치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 북한이 느끼는 안보 우려 여기에 한국과 미국이 대응하지 않는 게 한반도 위기의 원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미국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서 북한의 합리적 우려에 대응하고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게 중국의 입장인데요. 이렇게 보면 사실 중국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옹호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지금 그 중국은 북한과 아주 밀착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입장은 점점 더 격화되는 미중 간의 그 경쟁 구도 이런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분석인데요. 미국은 중국과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도 협력할 것은 협력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 북한 문제 해결을 협력 대상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중국의 영향력,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런 인식이 반영된 건데요. 하지만 그 중국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북한의 전통적 우방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작년부터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등에 대한 안보리 논의에서 계속 그 미국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안보리 논의에서 그 아무런 그 결실이 없도록 계속 그 제동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2일 날 열렸던 13일이죠. 13일 열렸던 그 안보리 회의에서도 그 장진 중국 대사는 그 특정 국가가 한반도에서 군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군사적 압력을 높이고 전략 무기를 반복적으로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한반도에서 전례 없는 대규모 군사 훈련을 벌이고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접근이 긴장을 고조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는 올 들어 네 번째인데요. 작년엔 8번이나 발사를 했고 이 ICBM 한 발에 드는 비용이 최대 뭐 3천만 달러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 북한이 왜 이렇게 ICBM 시험 발사를 자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북한의 올 들어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2월 18일에 화성 15형을 발사했고요. 또 3월 16일에는 화성 17형, 4월 13일에는 화성 18형을 각각 발사했고요. 이번에 또다시 화성 18형을 발사한 것인데요. 이 북한은 기본적으로 자국이 보유한 핵무기의 타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진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말하자면 적대국, 핵심적으로는 미국이 되는데요. 미국을 좀 더 효과적으로 또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이번 ICBM 발사에 대해서도 자국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고 적대 세력들의 군사적 중동을 철저히 억제하기 위한 정당 방위권 강화의 일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이 전략 핵 무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데 목적을 둔 필수적인 공정이다 이렇게 ICBM 시험 발사의 목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그런 진전 이외에도 다른 외부적인 요인도 없지 않은데요.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대북 확장 억제 강화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품고 있고요. 또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의 한반도 전개 등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최근에는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 실패에 따른 말하자면 내부적인 어떤 여러 가지 불만 요소들을 만회하고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도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또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이번 발사를 통해 ICBM 개발에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실패를 했든 성공을 했든 그 실험을 자주 할수록 시행착오를 통해 뭐 얻는 게 있을 테니까 진전이라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좀 이 구체적으로 어떤 진전을 이번에 말하는 건가요?
예,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게 고체 연료 기반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8형입니다. 지난 4월 13일에도 이 화성 18형을 발사했었는데요. 당시보다 상당한 기술적 진전을 이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한미 당국은 이번 그 화성 18형에 대해서 비행 재원상 북한의 역대 최강의 ICBM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그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약 90일 만에 북한이 그 고체연료 ICBM 발사에 성공하면서 그 상당한 그 기술적 진전을 보인 것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고체연료 ICBM 개발은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5개 그 과업 중에 하나입니다.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그 북한이 그 신형 고체연료 ICBM인 화성 18형을 시험 발사한 게 이제 지난 4월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 1차 시험 발사 때는 그 의도적으로 추력을 조절해서 비행거리가 1000km, 정점 고도는 3000km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 시험에서는 미사일 최대 정점 고도가 6648km까지 상승했고, 1000km 거리를 74분 51초간 비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북한 당국이 발표를 했는데요. 정상 각도로 만약에 발사를 했다면 15,000km 이상 날아가서 미국 본토 전역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분석도 나옵니다. 고체연료 ICBM은 그 발사 전에 연료를 주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습 발사에 상당히 용이하고요. 이렇게 되면 그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발사해서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같은 대응 시스템을 발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체연료 ICBM에 이제 각별하게 그 관심을 갖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또 하나 그 2차 시험 발사에서는 그 1차 때와 그 달리 1단과 2, 3단 비행 방식이 다르게 설정이 된 그런 시험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그 비행 중에 회피 기동 능력을 시사한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그 화성 18형의 일부 진전이 기술적 완성도가 매우 높다 또 조기에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 이런 건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두 번의 시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고요. 앞으로 그래서 더 많은 그 시험 발사 이게 필요하다 이런 그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15,000km로 추정이 되면서 미국 전역 본토 전역이 그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 그런 그 분석도 나오는데 그런 평가가 나온 건 이미 오래전이기 때문에 새롭지 않다. 북한이 실제로 본토를 미국 본토를 타격하기 위해서는 다른 많은 기술적 요건을 습득하고 충족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 북한의 고체형 ICBM 관련해서는 뭐 여러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액체형 ICBM에 비해서 습도에 약하기 때문에 보관하는데 큰 기술을 요구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또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과연 성공했냐 안 했냐 이런 또 논란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그 대기권 재진입 기술 완성한 것으로 평가가 나오고 있나요?
사실 이 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북한은 ICBM이 이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느냐 여부가 이제 말하자면 이 기술적인 요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마지막인 그런 요건이 되는데요. 북한은 자신들이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이제 화성 15형을 발사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자료를 통해서 북한은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것이 쉬운 기술은 아니고요. 대기권 재진입하기 위해서는 그때 발생하는 수천 도의 고열을 이 탄두가 핵탄두가 견뎌내야 하는데 이것이 이제 핵심 사안이어서 한국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평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밝히기 어렵다 이런 얘기고요. 전문가들도 엇갈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북한이 재진입 시험에 성공했다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일부 전문가들은 ICBM을 만든 나라 중에서 재진입체를 확보하지 못한 나라는 없다. 북한이 이미 2016년에 재진입체 지상시험을 했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북한이 아마도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북한의 ICBM이 미국 본토를 타격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기술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도 아직 확실한 말하자면 정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단언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미 정부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 조건 없이 만날 의향이 있다. 이렇게 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물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대화에 나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북한이 이번엔 좀 협상 테이블에 나올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뭐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에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는 없고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 그런데 북한이 전혀 호응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북한은 도발을 중단하고 진지한 협상을 위해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이렇게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단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의견을 나눠보자 이런 의미에서 대화 재개에 전제 조건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북한은 오히려 대화에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자신들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을 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적대시 정책이 중단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 대규모 미한연합훈련 또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이런 것들을 자신들에 대한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의 사례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그 대화에 앞서서 대북 제재 완화라는 큰 그 전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서 나서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제재 완화가 가능하다 이런 게 미국 정부 입장이라서 현재로서는 서로 그 접점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고요. 북한은 현재는 대화보다는 도발과 강경책 또 핵무력 개발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만 그 대륙간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해서 탄도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했고 올해도 이미 4차례나 탄도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 도발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지난 2년 동안 미국과 북한이 단 한 차례도 대화를 나누지 못했고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당분간 이런 그 현재의 기조가 계속되지 않겠느냐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바이든 행정부도 어떤 면에서는 지금 중국이나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북한 문제에 집중할 여력이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예,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예. 앞서도 잠시 전해드렸듯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발사 이튿날 13일이었죠.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왔나요?
예,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고요. 안보리가 북한의 이런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 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사실 벌써 2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가장 최근에는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을 때도 그렇고요. 또 그에 앞서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런 안보리 결의의 중대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안보리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 또는 규탄, 비난 이런 어떠한 말하자면 조치에도 반대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안보리가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유엔 안보리가 안보리에서 결의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위반하는 경우에 그런 해당 국가에 대해서 가할 수 있는 조치는 언론 발표문 또는 의장 성명을 통해서 이를 비난하고 규탄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가장 강한 조치가 바로 이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인데요. 이것들은 모두 상임이사국의 찬성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라도 상임이사국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다수결을 표결에 붙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 옹호하는 그런 주장을 폈고요. 이 때문에 아무런 결론이 나지 못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미국 정찰기의 한반도 상공 정찰비행에 대한 북한 측 담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10일과 11일 이틀 새 국방성 대변인 담화 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두 차례 잇단 담화를 통해서 미군 정찰기가 자국의 200캐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무단 침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방부는 북한 당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s always, remains committed to safely and responsibly flying, sailing, operating anywhere that international law allows.
미 국방부 싱 부대변인은 북한의 주장은 단순한 비난에 불과하다면서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모든 곳에서 비행과 작전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정찰 비행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전혀 다른데요. 어느 쪽 주장이 맞는 건가요?
예, 사실 배타적 경제 수역은 그 방공 식별 기업과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해상에서 배타적 경제 수역 주장을 한다면 상공에서는 이제 그 방공 식별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배타적 경제 수역은 방공 식별과는 또 구별이 되는데요. 방공 식별 구역은 여기에서 다른 나라의 군용기가 통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타적 경제 수역은 무해 통항권이 그 적용되는 그런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전에 또는 안보에 해당 국가의 안전이나 안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은 선박 등이 그러면은 자유롭게 그 항행할 수 있는 그런 해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북한의 무단 침범 주장은 북한 스스로가 경제 수역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사리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 당국은 지금까지 자국 경제 수역 침범에 대한 주장을 편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이번에 미군 정찰기의 정기적인 정찰 활동을 문제 삼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북한은 그 미국의 대북 정찰 활동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 코브라볼이라든가 컴베센트 또 리벳조인트 등 그 미국 공군의 주요 정찰기들이 한반도 인근에서 항적을 노출하는 경우가 최근 잦았습니다. 이 정찰기들은 북한의 핵실험을 탐지하거나 또 탄도미사일 발사 또 궤적 추적 이런 것들의 그 특화된 정찰기들인데요. 미국의 군용기들은 이렇게 항공 식별 표지인 트랜스펀더를 켜고 운항하면서 민간 항공기 추적 계정 등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상당수 군용기들이 그 위치를 노출하지 않는 만큼 이런 그 민간 추적 시스템에 포착되는 항공기보다 훨씬 더 많은 정찰 자산들이 한반도 상공을 날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이런 그 정찰 활동이 부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그 자신들의 정찰 위성이 최근 그 발사에 실패를 해서 정찰 능력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만 미국에 노출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렇게 강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다. 이런 관측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정찰기 관련해서 미국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향후 그 도발의 명분을 쌓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내놨습니다. 실제로 김여정 그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그 연일 비난을 하면서 미국 정찰기를 격추하겠다 이렇게 전례 없이 거친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난을 했는데요. 이렇게 그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이걸 일미로 도발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12일에 동해상으로 그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하는 도발을 감행했는데요. 이번 ICBM 발사가 그 정찰기를 트집 잡아서 일으킨 도발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번 ICBM 도발이 정찰기를 향한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지만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 역량을 과시함으로써 대미 압박 효과를 노렸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게 있는데요. 김여정 부부장이 이번 담화에서 한국에 대해 남조선이라는 표현 대신 이례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공식 국호를 썼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이 대남 비난 메시지 차원에서 대한민국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그 미군의 정찰 활동을 비난하는 두 건의 담화에서 이 그동안의 남북한 간에 통용되어 왔던 그 남한 또는 남조선이라는 표현 대신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사실 그 남조선, 북조선 하는 것은 이 남북한이 같은 민족이라는 그런 점에서 특수관계다라고 남북한 양측이 서로 양해를 해왔고요. 그런 맥락에서 국가 대 국가 관계와는 다른 차원에서 서로를 대해왔습니다. 그 남북한을 오갈 때 비자가 없고 또 그 입국이라든지 출국이라는 단어 대신에 입경 또는 출경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었는데요. 이런 점에서 김 부부장이 이번에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쓴 건 남북한의 특수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남한을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요, 그동안에 남북관계가 사실 단절된 상태에서 그 대남 기구죠, 조국 평화 통일위원회 조평통도 사실상 폐지한 게 아니냐 할 정도로 활동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 물론 북한이 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이후에 그 논평에서 보면은 한국을 남조선으로 지칭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확립된 어떤 북한의 입장은 아닌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을 보는 남한을 보는 북한의 인식에서 국가 대 국가라는 관점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북한 정권은 오늘 27일이죠. 전승절과 정전협정일인 전승절을 앞두고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전승절을 계기로 무력 시위 등 추가적인 군사적 도발 행위를 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움직임이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한 그 관측들, 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할 수 있다는 그런 관측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 한국 전쟁에서 이겼다고 주장하면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을 전승절로 기념하고 있는데요. 이 전승절을 맞아서 긴장을 높이고 내부 결속을 다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먼저 북한에서 그 전승절을 맞아서 대규모 열병식 준비 정황이 꾸준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북한은 5년 또 10년 단위로 꺾이는 해 기념일에 열병식 등 대형 행사를 개최해 왔는데 이에 따라서 올해도 전승절 70주년을 맞아서 7월 27일에 대규모 열병식이 열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북한의 열병식 훈련장인 미림비행장 북쪽 공터에서 차량들이 가득 찬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이 됐고요. 또 일부 공터에서 예행연습 대열도 나타났습니다. 또 열병식 장소인 김일성 광장에 대형 구조물이 설치된 모습이 포착되는 등 열병식 준비가 한창인 걸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그 북한 열병식이 많은 이목을 끄는 건 현장에 동원되는 무기 종류 때문입니다. 올해 2월 8일에 인민군 창건일 건군절 75주년을 맞아서 심야 열병식이 열렸는데 여기서 그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또 4연장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또 이스칸데르형 단거리 미사일 순항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뭐 이런 그 무기들이 공개가 됐고 또 작년 10월에 존재가 확인됐던 전술핵 운용부대도 처음에 열병식으로 참가하는 등 무력을 과시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열병식에 나타나서 주목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북한이 그 전승절을 맞아서 대미 도발에 나서서 내부 결속과 그 주민 단속 강화를 꾀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그 18일로 예정된 미한 핵협의 그룹 출범이나 또 미군 핵전략 잠수함의 한국 개항 등을 구실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그 지난 12일에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8형 발사를 도발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면서 북한이 그 전승절까지 이런 그 무력 시위 또 도발로 긴장 고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BOE 뉴스포커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오는 18일로 예정된 미국과 한국의 핵협의 그룹 NCG 출범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회의는 지난 4월 열린 미한 정상회담 양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논의하나요?
예, 그 한국 대통령실의 발표에 따르면요. 이번 회의에서는 대북 핵 억제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그리고 협의 체계 그리고 공동 기획 및 실행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이번에 그 회의에서 과거에 그 확장 억제 관련 협의체 등에서 논의되던 정책적 수준의 협의가 아니라 북한의 핵 도발에 대비한 작전적 군사적 대응책을 다루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미국의 핵전력 운용 계획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또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에 대해서도 이것을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실질적인 핵 위기 상황을 맞았을 때 여기에 대한 도상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가상 계획이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회의가 이 상견례 형식의 첫 번째 회의인 만큼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그렇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당초엔 차관보급이 각각 대표로 나서기로 했었는데 백악관과 한국 대통령실의 고위급 핵심 당국자가 대표로 나서기로 발표가 됐습니다. 바뀐 배경이 뭔가요?
예, 그 한미 안보 그 고위 당국자들이 이번 회의를 여는 것에 대해서 그 미국의 대북 확장 억제 실제력이 그 한층 강화됐다 이런 점을 강조하는 그런 거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번 그 첫 회의 한국에서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또 미국에서는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김 차장은 그 4월에 윤 대통령 방미에 앞서서 미국을 방문해서 그 백악관 당국자들과 NCG 창설을 비롯한 그 워싱턴 선언 초안을 협의를 했고요. 또 캠벨 조정관은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로 근무하는 등 행정부 내 그 대표적인 아태 지역 그 전문가로 뽑히는 그런 인사입니다. 당초 워싱턴 선언에서는 차관보급 회의체로 가동하기로 했는데 이 첫 번째 회의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그 양국 NSC 고위 관계자가 나서는 차관급 협의체로 격상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한두 번 정도 그 양국 안보실 차원에서 회의가 열릴 것이며 이후에 수석 대표를 국방부 차관보급으로 넘기는 게 내년쯤 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지만 아직 정해진 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와 관련한 소식, 미군 정찰기 비행에 대한 자국 경제수역 무단 침범을 주장하는 북한, 또 미국과 한국이 다음 주 서울에서 핵협의 그룹 출범 회의를 열기로 한 소식 등에 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이현철 기자, 진행의 김영곤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마칩니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안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매년 봄이면 많은 관광객이 워싱턴을 찾습니다. 제퍼슨 기념관 주변의 호숫가를 분홍색으로 물들이는 벚꽃을 구경하러 오는데요. 워싱턴의 명물이 된 이 벚나무는 윌리엄 테프트 대통령 부인 헬렌이 처음 심었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27대 퍼스트 레이디 헬렌 테프트를 소개해드립니다.
1877년 헤론 가족이 러터포드 헤이스 대통령 부부의 초청으로 백악관을 방문했다. 백악관이 무척 마음에 든 헤론가의 딸 헬렌. 언젠가 백악관에 들어와 살겠다고 결심했는데 장래 대통령이 될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마음먹었다.
네, 헬렌은 이렇게 소녀 시절부터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헬렌 헤론 테프트는 1861년에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태어났는데요. 오하이오 주 검사와 주 상원 의원을 지낸 존 헤론의 2남 8녀 가운데 다섯째였습니다. 헬렌은 음악을 무척 좋아했고요. 피아노를 또 잘 쳤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피아노를 가르치기도 했는데요. 윌리엄 테프트와는 원래 집안끼리 잘 아는 사이였다고 머머스 대학 역사학과 루이스 골드 교수는 말했습니다.
헬렌은 테프트 집안과 알고 지냈습니다. 서로 가까운 곳에 살았죠. 사실 신시내티시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들 아는 사이였습니다. 헬렌과 윌리엄 테프트가 1880년대 중반부터 사귀기 시작했는데요. 두 사람이 20대 중반쯤 됐을 때 일이죠. 윌리엄이 헬렌보다 4살 위였는데 헬렌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취미가 비슷했거든요. 사교 모임에서 어울리면서 토론회나 독서 모임에 함께 가곤 했고요. 같이 춤추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윌리엄 테프트가 몸집이 크고 나중에 살도 많이 찌게 되지만 상당히 춤을 잘 췄습니다.
헬렌은 꽤 고집이 세고 원하는 것이 확실한 여성이었는데요. 데프트는 헬렌의 의견과 생각을 늘 존중해줬다고 합니다. 1886년 6월 두 사람은 양쪽 집안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결혼한 뒤 윌리엄 테프트는 오하이오주 판사로 일하면서 일에 만족해했지만 헬렌은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생활에 따분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테프트가 워싱턴에 진출할 기회가 생겼는데요. 노트르담 대학교 정치학과 페리 아놀드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President Benjamin Harrison appointed him.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이 워싱턴 사법부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인 법무부 송무 담당 차관으로 테프트를 임명한 겁니다. 대법원 소송에서 연방정부를 대표하는 자리인데 테프트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그런 자리를 맡게 된 거죠. 법무부 송무 담당 차관으로 한 2년 일한 뒤에 고향인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있는 연방순회법원 판사로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1900년경이 되면 연방대법관 후보로 윌리엄 테프트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하는데요. 테프트의 오랜 꿈이 실현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내 헬렌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텍사스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를 지냈고 현재 일리노이주 먼머스 대학 역사학과 초빙 교수인 루이스 골드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윌리엄 테프트는 미국 대법관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테프트의 아내 헬렌은 1886년 6월에 결혼하고 남편이 가능한 높이 출세하길 바라고 있었죠. 두 사람이 다 유명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길 바랐는데 그걸 좀 다르게 해석한 거죠. 윌리엄 테프트는 대법관이 되고 싶어 했고요. 헬렌은 남편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1900년 1월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보낸 전보가 테프트에게 도착했다. 중요한 문제를 의논할 게 있으니 급히 워싱턴으로 와달라는 거였다. 워싱턴으로 떠났던 테프트는 사흘 뒤에 몹시 침울한 표정으로 돌아왔는데 필리핀 총독으로 가라는 제안을 받았다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아내에게 물었다.
Basically, I think the key moment when her influence 기본적으로 헬렌이 남편에게 가장 확실하게 영향을 미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미국이 1898년 스페인 전쟁의 결과로 필리핀을 획득했는데요. 테프트가 아내에게 필리핀 가는데 관심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헬렌이 그 자리를 꼭 받아들이라고 말한 겁니다. 헬렌은 테프트가 필리핀 총독이 되면 좀 더 큰 정치 무대에 진출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헬렌의 생각은 옳았습니다. 필리핀 총독을 지내면서 윌리엄 테프트의 이름이 미국인들 사이에 더 잘 알려지게 됐고요. 법률밖에 모르던 테프트는 행정과 외교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먼머스 대학 역사학과 루이스 골드 교수입니다.
테프트
부부는 식민지 총독 생활에 꽤 잘 적응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대했고요. 사회적으로 동등하다는 생각에 기반을 두고 대했죠. 테프트 부부가 필리핀 사람들과 악수하고 함께 춤추고 했는데 그런 일이 지금은 당연한 일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1900년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테프트 부부는 필리핀 생활에 만족했고요. 필리핀에서 인기도 꽤 높았는데요. 1904년에 별로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미국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티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이 테프트를 전쟁 장관으로 임명한 건데요. 하지만 이 일은 테프트에게 큰 행운으로 드러났습니다. 테프트가 전쟁 장관으로 일하면서 루스벨트 대통령의 큰 신임을 얻은 겁니다.
1908년 어느 날 루스벨트 대통령이 지그시 눈을 감더니 예언자 흉내를 내면서 말했다.
내 앞에 몸무게가 160kg이 나가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 머리 위로 뭔가 어른거립니다. 대통령의 모습 같기도 하고 대법원장 모습 같기도 합니다.
대법원장, 대법원장이죠?
안 돼요. 대통령, 대통령으로 해주세요.
네, 대법원장이라고 답한 사람은 윌리엄 테프트, 대통령이라고 답한 사람은 테프트의 아내 헬렌이었습니다. 헬렌 테프트가 얼마나 남편이 대통령이 되길 바랐는지 잘 보여주는 일화인데요. 루스벨트 대통령이 테프트를 후계자로 점찍어 놓고 있었지만 헬렌 태프트는 루스벨트 대통령을 못 믿어 했습니다. 혹시 루스벨트 대통령이 3선에 도전하겠다고 할까봐 걱정했는데요. 다행히 루스벨트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마지막으로 물러났고요.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가 미국의 27대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1909년 3월 4일 취임식을 마친 태프트 대통령이 백악관까지 시가 행진을 하기 위해 자동차에 올라탔다. 일찌감치 앞에 나와 기다리고 있던 아내 헬렌. 냉큼 태프트 대통령 옆에 올라탔다.
Traditionally, the president-elect would go to the
전통적으로 대통령 당선자가 의사당에서 취임식을 하고 오면은 백악관에서 부인이 맞게 되는데요. 헬렌 태프트는 대통령과 함께 차를 타고 돌아온 첫 퍼스트 레이디였습니다. 그 뒤 모든 퍼스트 레이디들이 그렇게 해오고 있죠. 아마 그 순간은 헬렌 태프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가운데 하나였을 겁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모습을 지켜봤으니까 말이죠.
현재 먼머스 대학교 초빙 교수로 있는 역사학자 루이스 골드 교수의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골드 교수는 헬렌이 태프트 행정부 강요 임명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헬렌 태프트가 어떻게 그 사람을 임명할 생각을 하느냐, 강요로 임명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인사에 관여했습니다. 헬렌 태프트는 의사당에 가서 의회 논의 과정을 지켜봤고요. 의회 청문회에도 참석하고 대법원에도 가는 등 관심이 많았습니다. 백악관에도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전임 퍼스트 레이디 이디스 루스벨트는 사회활동 담당 비서를 뒀죠. 벨 해그너라는 여성이 대통령 부인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했는데 헬렌 태프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백악관을 운영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사회활동 담당 비서를 두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 별로 현명한 결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두 달 동안 헬렌 태프트가 너무 많은 일을 해서 뇌졸중으로 쓰러졌거든요.
네, 심각한 뇌졸중을 겪으면서 언어 능력에 손상이 왔는데요. 다행히 여름 휴가철이었기 때문에 퍼스트 레이디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 가끔 딸 헬렌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백악관 안주인 역할을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맡길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겨울에 다시 워싱턴 사교철이 시작될 무렵에는 많이 회복됐습니다. 루이스 골드 교수는 헬렌 태프트가 매우 흥미로운 퍼스트 레이디인데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헬렌 태프트가 몇 가지 기여한 일이 있습니다. 먼저 워싱턴의 모습에 변화를 가져왔죠. 일본 정부가 기부한 벚나무를 심은 겁니다. 당시 워싱턴의 일부 영향력 있는 여성들이 벚나무를 워싱턴에 심으면 잘 자랄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헬렌 태프트가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였고요. 일본 정부의 기부를 받아서 벚나무를 심었습니다. 지금 이 벚나무가 워싱턴을 워싱턴답게 만들어주고 있죠. 헬렌 태프트는 또 워싱턴을 미국 사교계 수도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뉴욕이 아니라 워싱턴이 미술과 음악, 문화의 중심지가 되길 희망했죠. 몸이 아파서 제대로 일을 추진하지 못했지만 말이죠. 또 한 가지 훌륭한 음악가들을 백악관에 초청해서 연주회를 연 것도 헬렌 태프트가 기여한 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1913년 헬렌 태프트는 그렇게 사랑했던 백악관을 4년 만에 떠나야 했습니다. 뛰어도 루스벨트 전 대통령까지 뛰어들어 3파전이 됐던 19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우드로우 윌슨이 승리한 겁니다. 헬렌은 백악관을 떠난 뒤 남편이 예일대학교 교수가 되면서 한동안 커네티컷주에서 교수의 아내로 살았는데요. 1921년에 다시 워싱턴에 돌아올 기회를 얻게 됩니다. 남편 윌리엄 태프트가 미국 연방 대법원장으로 임명된 건데요. 윌리엄 태프트는 미국 역사에서 유일하게 행정부와 사법부의 수장을 모두 지낸 인물이고요. 덕분에 헬렌은 대통령 부인과 대법원장 부인 역할을 모두 경험한 행운의 여성이 됐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27대 퍼스트 레이디 헬렌 태프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VOA 뉴스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부장관은 16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이 또 다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진행할 가능성에 계속해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부장관은 이날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한동안 우려해왔다면서 그런 일이 당장 일어날 조짐은 보이지 않지만 북한이 ICBM 역량과 관련해 또 다른 시험을 진행한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2일 동해상으로 ICBM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북한이 그동안 발사한 어떤 탄도미사일보다도 긴 시간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미국은 북한의 역량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 모든 시험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일본과 한국 등 동맹국들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해 이 위협에 대해 발맞춰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의 최근 ICBM 시험 발사 이후 북한과 협상하거나 대화하기 위해 새로운 외교적 제안을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이번 시험 이후에는 없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우리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관련해 전제 조건 없이 앉아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북한에 시사해 왔다고 답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의 외교가 준비된 것은 미국이고 그렇지 않은 건 북한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봤을 때 중국이 이 문제와 관련해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시험을 이어갈 경우 영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활동과 태세를 강화해야 할 환경을 조성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8일 미국과 한국은 서울에서 핵협의그룹 출범회의를 열고 대북 핵 억제 강화를 위한 협의에 착수합니다. 18일 회의는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공동으로 주재합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앞서 미한 핵협의그룹 첫 회의는 미한 양국 정상이 회담을 통해 도출한 구체적인 성과라면서 중요한 회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16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합동 행사항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해군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에서 각각 이지스 레이더 시스템이 탑재된 구축함들이 모여 한국과 일본 사이의 공해상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이지스 시스템은 해전에서 대한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목표로 미사일 추적과 미사일 공격 기능 등이 갖춰져 있는 레이더 기반 전투 체계를 가리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존핀함과 한국의 율곡2함, 일본 마야함 등이 이번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 12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나흘 만에 이뤄졌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동맹국들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가상의 표적을 놓고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왔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각각 미국의 레이더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지만 서로의 레이더 시스템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앞서 13일 미국 태평양 공군은 핵 탑재가 가능한 전략 폭격기 B-52H2 등을 동원해 한국, 일본의 공군 전투기와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한국 충청북도 청주시 오성 지하차도에서 16일 8명의 시신이 수습되었다고 현지 소방당국이 밝혔습니다. 청주소부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폭우로 인근 하천 제방이 파괴된 직후 시내 지하차도에 버스 등 차량 15대가 침수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8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송 지하차도에서의 사망자수는 현재까지 9명입니다. 서부소방서의 서정일 서장은 지하차도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수색작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전역에 걸쳐 지난 9일부터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사망자 수가 37명, 실종자 수가 9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김현교였습니다. 7월 16일 일요일 VOA 저녁방송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